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어가라 하니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내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함께 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창세기에서 갑자기 사도행전 5장으로 넘어와서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알고 사전에 설명을 조금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믿음의 가정, 부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김에 부부가 그리고 이 결혼이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는지를 신약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 정확히 한번 다시 살펴보면 더 이상 부부나 결혼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도행전 5장 본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엔 하나님 자신을 그냥 믿다가 우리가 수단 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믿어서 그분을 수단 삼고 살다가 그분이 바라시는 대로 당신이 왜 우리를 지으셨는지 그리고 지으시고 우리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혀두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바르게 알아가고 그리고 그 알미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구현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최종적인 종착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그 최종적인 종착역에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할 제도는 교회인 것 같은데 교회의 제도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서두에 그것도 창세기 벽두에 결혼 제도, 가정의 제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여정을 감에 있어서 결혼, 특히 이 부부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결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부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예배소서 전체를 살펴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거친 돌 표현이 좀 그랬지만 서로를 가는 역할, 그래서 산산이 부서져서 가루가 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5장의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의아해하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사도행전 5장이 지금 부부에 대한 본문인가? 흔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4장 말미에는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린 초대교회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서 유무상통한 사랑을 실천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4장 말미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렇게 지목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부를 통해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한데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 4장이나 5장으로 이어오면서 초대 공동체 가운데는 서로 유무상통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내어서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기며 하나가 된 모습, 그게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선을 그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바로 그 뒤에 나온 5장 서두의 이 부부의 이야기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내지 않은 대가가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은 전혀 그와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자기의 청직이 됨을 깨닫고 자기 소유를 팔았거든요. 근데 막상 돈이 수중에 들어오니까 마음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만을 다른 사람들처럼 사도들의 발 아래 두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 거짓말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당일로 생명을 잃고 말았다는 것이 본문의 요지죠. 근데 우리가 구약을 안 배웠으면 4장과 5장을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레위기의 말씀을 배우셨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면서 레위기 전체가 하나님 사랑, 내 몸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배웠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19장에서는 그 이웃 사랑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일구어 놓은 밭에 귀퉁이만을 이웃 사랑으로 내어 주라라고 하십니다. 흔히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면 밭 가운데 거를 내어 줘야 되는 줄 착각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에도 가이드라인을 그어 놓으셨습니다. 밭 귀퉁이만을 주라고 신명기에서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죠? 자립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밭에 그 소출을 먹으러 들어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명령을 따로 두셨습니다. 그릇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고 낫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네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밭 가운데 거를 내게 달라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은 자립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다 내어놓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앗아간 게 아닙니다. 보통 이 부분을 가지고 해석할 때 초대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에 평화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과 은혜를 힘입어서 자기의 것을 내어놓아 모두가 함께 나누었다라고 해석하는데 4장에도 그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내어놓아야 할 부분을 내어놓은 거죠. 여러분, 사랑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본뜻은 자립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금 주제와 동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모든 대상은 이 사랑의 원 핵심인 자립하게 하는 데 있다는 핵심을 두고 사랑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자립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랑을 베푸셔야 합니다. 주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또다시 한번 그 생각을 고쳐먹고 실천을 다시 했습니다. 요즘 캥거루족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여러분, 캥거루족은 어느 시간까지 물질을 대어주어서 그가 학업을 마치거나 자기가 사회적인 독립적인 존재로 활동하기 전까지 도와줘야 되는 그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자라가면서 그 일들이 그 안에 훈련되지 않았던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0이 되어도 50이 되어도 부모를 의존하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자립을 위해 부모가 교육하지 않은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걸 자주 목격합니다. 아침에 의자를 나르는데 첫째와 둘째가 도와줍니다. 하나씩 하나씩 날라서 도와주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요, 제가 돕지 말라고 했어요. 안쓰럽더라고요. 7살하고 6살, 8살, 왜 이걸 날라야 되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들이 우리 집에서 뭔가를 받고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모든 것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것도 알게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무엇이든 남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사회 속에서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도 교육을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네, 오늘 아침에는 둘째가 힘겨워하는 걸 보니까 이번 니는 여자니까 좀 안 해도 되겠다 이야기를 했더니 일본 표정이 되게 굳어지더라고요. 아이들을 독립시키고 자립시켜가는 교육이 참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또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립시키는 데 있습니다. 본문이 4절 핵심이 그것을 잘 드러냅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꾸짖는 내용이 핵심이라는 거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대로 할 수가 없더냐? 그죠?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본문도 자기 소유를 팔아서 전부를 바치지 않은 것을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거짓말한 게 잘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한 것, 그것을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자기 소유를 바치겠다고 결단했지만 중간에 다른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자기 것이잖아요. 자기에게 맡겨두신. 그러면 다시 기도하고 자기가 필요한 곳에 그 돈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교회가 무언가를 더 바치게 하기 위해서 해석을 하고 전하고 사람들은 평생 살면서 부담감을 가진 채 살아가는 거죠. 다 못 드려서.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물질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우리의 생각과 중심을 요구하시는 분이잖아요. 불행하게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한 거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거짓말이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한 아나니아. 여러분,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신다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아나니아는 정말 아이러니의 대명사죠.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생명이란 생명으로서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거죠. 7, 8절이 이어서 계속됩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입니다. 삽비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결과가 예외 없이 생명의 상실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핵심이 뭐죠?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사실 거짓에 대해서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거짓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의 문제는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주변에 거짓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과 관계를 하십니까? 안 합니다. 거짓은 관계를 깨트립니다.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과 우리도 이 거짓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문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만연해진 이 거짓이 주는 눈앞에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서슴없이 거짓으로 일관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 가운데 이러한 거짓이 없습니까? 많죠. 수도 없이 많죠.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면 오늘 교회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화장장으로 향해야 될 사람들이 제법 많을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때는 이렇게 일하시고 지금은 징계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징계의 방법은 여러 가지로 있는데 징계의 방법 중에 가장 무서운 방법은 내버려 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거짓, 그 거짓말로 인해서 서로가 원수가 되고 송사하고 갈등 속에 있다가 고소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평생 누군가와 누군가가 원수가 되어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아마 살아있는 동안 누군가와 원수가 된 채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지옥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 겁니다. 우리가 이 거짓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모든 일상에서 이 거짓을 지우기 위해 애쓰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거짓은 죽음을 부르고 관계의 깨어짐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한편으로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다른 한 공동체의 이론들을 보여줍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어가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장례는 보통 누가 치르죠? 늙은 사람들이 치릅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본문에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죠.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여러분은 지금 민주주의 사회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배제한 채 지금 이 사람들 장사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2000년 전에는 적어도요 두 사람의 시체는 손대어서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속이려다 죽은 시체, 불의와 거짓의 집합체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비판의식으로 가득한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의 삶은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을 따라가지 못하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을 외면해버리기 일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공동체의 젊은 사람들은 누구도 손대려 하지 않는 불의와 거짓에 집합체된 이 시신, 더군다나 유대인들은요 저주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정한 자의 시체는요 장사 안 지냈습니다. 그냥 공동묘실에 던져버리거나 심한 경우에는 길가에 버려서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전통입니다. 안 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젊은이들은 달랐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성경이 필요도 없는 장례 절차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쓸모없는 인간 시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갖추어 시체를 싸고 그들의 어깨에 칭이 메고 장사를 지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감정에 치우치거나 잘못된 이성을 기반으로 일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됨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속이려 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잘못이지만 죽은 자를 예를 갖추어서 장사 지내주는 것은 살아있는 신앙인의 도리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엄연한 관습이 있고 엄연한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무엇이 신앙적인 것인지, 무엇이 이성적인 것인지, 무엇이 믿는 자가 행해야 할 도리인지를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에 서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이성을 기반으로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지, 이성적으로 살아가는지, 물론 이 이성은 성경을 기반으로 한 이성이겠죠. 이성으로 푼다 할지라도 잘못된 기반을 가지고 풀어간다면 그건 사실은 뭐 감정이나 이성이나 별반 다를 게 없게 되거든요. 믿는 사람답게 이성적으로 문제를 풀어갔는데, 이성적이다 할 때 지금 제가 반복을 의도적으로 하는데, 여러분 이성적이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미 한번 설교를 통해서 들으신 바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머릿속에서 떠올릴 때 좋아하는 단어,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잠시만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영성 혹은 신령한입니다. 영성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요. 신령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무엇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고 무엇이 신령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흔히 기도해서 그죠? 누구 한 명 낫고 혹은 그걸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영빨이 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가끔 뭐 이렇게 음식이 별로 없는데 제가 등장하면 목사님 기도해서 음식의 양을 좀 늘려주십시오. 그때 그 축사하셨다라는 신약의 표현이 그 헬라어 원문에는 감사기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별다른 복을 특별한 주문을 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중심을 보시고 좋은 걸 베푸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할 도리가 없어서 제가 영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은 말씀하신 분이나 대답한 자나 본문의 의도와는 다른 거죠. 로마서 12장 1절은 영성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 영적이라는 표현이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베드로 전서 2장 2절에 베드로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신령한 젖, 신령한. 그러니까 바울은 영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베드로는 신령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이라든가 이 신령한 이 표현을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원문에는요. 바울이 표현한 영적이나 베드로가 표현한 신령한이나 똑같은 단어 로기코스입니다. 로기코스는 이성적인이라는 표현입니다. 로기코스가 말씀을 뜻하는 로고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로기코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적인이라는 뜻을 가진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어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로고스 들어보셨죠? 이성을 뜻하는 로고스 똑같은 단어입니다. 내가 그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신령한 로기코스 이 단어도 이성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성적인, 영적인, 신령한 이런 건요 어떤 신비적이거나 능력에 휩싸인 체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힘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이죠? 이성적인, 영적인, 신령한 이 뜻은요 온 이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걸 성경이 영적인 혹은 신령한 것으로 정의를 하는 거죠. 참된 신앙은 참된 믿음은요. 인간의 온 이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이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정이 불필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고 문제는 인간이 감정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감정의 지배 속에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지성과 감정의 제일 끝에 이 이성이 서야 그 세 가지의 정점인 인간의 이 로고스 그 로고스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갈 때에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되겠죠. 그래서 연관짓기가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가 모르겠는데 추상적인 단어들이 나오면 항상 좀 이렇게 붕 뜨는 느낌이 조금 있긴 하지만 설명을 잘 드릴 테니까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이 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맹신하는 것 그런 거 없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바울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소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요 매일 근심과 매일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상황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12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누가복음 12장 24절입니다. 밑에 계속 읽어볼게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로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주님께서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로기코마이에요. 똑같은 단어를 또 쓰고 있어요. 아까 말했던 이성적인, 신령한, 영적인, 생각해보라라는 모든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생각하되 철저하게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하늘에 나는 새를,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철저하게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죠. 미물들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기르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라는 거죠. 잠시라도 생각해보면 더 이상 불필요한 근심과 불안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 많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요? 찬양하는 사람요? 자기의 것들을 내어놓는 사람이요? 아니요, 성경은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생각하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되풀이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죠.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아시니까 들어보십시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래요. 당연하죠.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부분이 뭐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다는 건 하나님 사랑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뜻을 다하여, 이건 무슨 말입니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뜻을 다하여? 뜻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지금 주님이. 여기 원문에 사용된 단어가 디아노이아. 단순한 생각이 아닌 가슴 밑바닥으로부터 우러나는 깊은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가장 큰 계명은요, 우리의 온 이성을 다해 하나님을 생각하되 전 통찰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걸 성경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요, 단순하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온 이성을 다해 통찰력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요한복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저는 처음에 사실 그 말을 이해가 안 갔어요. 왜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지? 왜 구원이지? 성경이 계속 반복적으로 구약에서 이 백성의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 순종하지 않아서 망했지. 알지 못해서 망했나? 근데 하나님 자꾸 안다라는 표현을 구약에서 계속 사용하시고요. 신약에서는 아예 예수님이 대놓고 생각해라. 생각하지 않는 건 믿음이 없는 거다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믿는 대상인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면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우리 보고 성경을 아느냐라고 질문하면 우리 다 성경 몰라요. 그럼 우린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그 첫 걸음에는 괜찮은데 세월이 되어가고 연수가 되어갈수록 너희가 믿고 싶은 걸 믿지 말고 온 너희의 이성과 지성을 다해 생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상고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생각으로 바르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신 게 성경이에요. 두 번째는요, 성령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말씀을 조명하고 하나님과 바르게 교제하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 성령이 오신 거거든요. 성령은 우리에게 그 영이 충만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오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드릴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경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요. 신약 성경에 곳곳에 생각이란 단어밖에 없어요. 못 찾으셨으면, 지금 발견하셨으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걸음이 이동해야 돼요. 성령이 오신 이유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게 하려고 말씀을 조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를 못한다면 성령이 일하시지 못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도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걸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방법이 없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성령 이 이외에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에 나왔던 결혼 제도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중요한 대목이었다는 걸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남자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죠? 남자와 여자를 더불어 창조하셨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은 남성성만이 아니라 여성성이 함께 존재하는 양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그래서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남자는 홀로 하나님의 형상을 알 수 없고 여자 혼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부로 부르셔서 이들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결혼 제도를 통해 담겨 있다라는 거죠. 각각 다른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그들의 삶 속에 회복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는 부부란, 여기에서 오늘 설교 제목에 대한 답은 한번 짚고 지나갑시다. 하나님에 대한 바르고 온전한 생각을 이성, 서로 다른 상대를 통해 배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입니다. 부부가 다르잖아요. 그게 하나님 복이래요. 여자에게 주신 모성애, 남자에게 주신 넓은 이해, 여자에게 주신 사랑의 깊은 의지, 남성에게 주신 강한 힘, 이게 서로를 보완해가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깊이를 더해가고요. 아내는 남편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사고의 넓이를 더해간다는 거죠. 주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바르고 온전한 참된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부부가 대화하고 나누고 위로하고 조언이 필요한다는 거죠. 충고 아니고요. 조언입니다. 조언 어떻게 하시는 거 아십니까? 조언은 원문을 보면 상대 밑에서다 되어 있거든요. 우리 영어로는 아시죠? Understand라고 하죠. 조언은 수평적이거나, 우리는 수평적인 것이어도 잘 못 받아들일 때가 있으니까 밑에 서서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부부는 서로 생각하게 하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을 교정해가는 진리의 도구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는 거죠. 이들 부부가 물질을 얼마를 감추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나니아만 속이는 길을 택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삽비라도 속이는 길을 택하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본문 9절 상반절을 통해서 아나니아의 아내인 삽비라를 다음과 같이 꾸짖습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공범자로 판단한다는 거죠. 함께 꾀한다. 원문의 뜻은 심패네요. 그러니까 서로 일치하다, 서로 동의하다. 여러분 방금 부부가 말씀 안에서 서로의 생각을 나눔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자라나게 하는 것이 서로의 역할인데 서로가 무엇에 의해 동의되고 일치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속이는 일에. 그래서 3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다고 지금 베드로가 표현을 하죠. 그럼 아나니아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가끔씩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 아나니아가 그처럼 그릇된 생각과 행동을 취한 건 그 마음속에 가득한 사단의 짓으로 책임을 돌려버리려고 사람들이 언뜻 이야기를 하거든요. 본문 4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이거 사단에게 빼앗긴 사단의 책임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전적으로 사단에게 내어준 아나니아의 책임이라는 걸 짚고 있죠. 베드로가. 여러분 가끔 사람들이 책임을 되게 회피하기 위해서 그건 사단의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이곳에 임재해 있는 사단의 영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거 잘못된 기도라고 몇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죠.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거나 가계의 저주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시험이 임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이 시험에 대한 단어를 다시 본문에서 만나게 될 날이 있을 텐데 시험의 주체가 하나님 여호와가 주어가 되실 때는 이 시험은 테스트요 훈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험 히브리의 나사의 주체가 사단이 될 때는 유혹 즉 템테이션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 이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일어납니까? 환난과 유혹과 시험이 일어난다고들 흔히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유 무슨요? 어디 그런 미신적인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그러면요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을 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신앙생활 할 때 유혹이나 시험이 있었습니까? 없죠. 그냥 나가서 술 마시면 돼요. 그냥 누가 이야기하면 거짓말로 해서 위기 모면하면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삶의 방식으로 따라가면 되잖아요. 무슨 유혹이 있고 무슨 시험이 있습니까? 사단과 함께 동행하고 살고 있는데 그때가 더 유혹이 있고 그때가 더 시험이 있고 그때가 더 위기잖아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달아보시려고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하시려고 너 정말 말씀대로 살래? 너 정말 이 길을 택할래? 선택의 길목 길목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길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시려고 시험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반드시 넘어갈 수 있을 때만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시험을 하시지 수준이 안 되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그래서 늘 즐거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드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몰랐을 때는 그냥 마음대로 택하고 마음대로 살기 일쑤였는데 말씀 앞에 서니까 시험이 더 많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당신의 테스트로 당신의 훈련의 장으로 몰아넣어 가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둘이서 한 인생을 살아가는 부부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더 깊고 넓은 사고를 키워가는 법을 훈련하지 않으면요. 부부란 사단의 노략질 속에서 그릇된 생각과 행동의 공범자로 전략하기 일쑤입니다. 당연하죠. 각기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남자와 여자가 만났어요. 부부로 살면서 서로 이해관계가 부딪힐 때는 남남처럼 싸우거든요. 그러다가 욕망의 주머니를 채우는 순간은요. 두 사람에게 일말의 이견이 없어요. 서로 하나가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단의 노예가 되어 누가 먼저랄 것 없이 그릇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일에 공범자가 돼요. 여러분 결과가 무엇이죠? 죽음이에요. 부부가 진리 안에서 바른 생각을 하게끔 하는 대상으로 서 있지 못하면 부부는 여기 이 두 사람처럼 불의의 집합체가 되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묻히잖아요. 무덤이 죽은 자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무덤 속에 있는 시체는 곧이어 썩어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죽은 자를 위해 무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무덤이란 살아있는 자를 위한 지워지지 않은 메시지로서 그 의미를 지니게 돼요. 보세요.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시체가 나란히 누워있는 무덤이 있겠죠. 그러면 이 무덤은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죠? 여러분 아나니아를 영어사전에 찾아보면요. 거짓말쟁이 개인으로서는 치욕적이죠. 삽비라가 면책을 받았습니까? 공범이죠. 두 사람의 시체가 누워있는 무덤은 거짓말 장애의 무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바른 생각을 고향에 가지 않는 부부란 사단의 노략질 속에서 거짓의 공범이 될 수밖에 없고요. 거짓으로 산 삶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부정당할 거예요. 그게 이 두 부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 사회에서는 거짓되지 않고는 출세나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흔히들. 그런 실정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진리를 나누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을 키워가려고 애쓰지 않는다면요. 우리 역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욕망을 쫓아서 자기도 모르게 늘 하나님을 속이려는 일밖에 꾀하지 않을 것이거든요. 서로 보면 알잖아요. 그때 조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이익이 생기겠지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아내가 남편이 얼마를 벌어오는가 대부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돈을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왔을 때 그 돈이 불리한 돈인지 아니면 정직한 돈인지 애초에 말하고 싸우고 불리한 일을 그쳤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감옥에 가거나 자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았겠죠. 크리스찬 공직자들 가운데 크리스찬 실업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벽 끝에 몰려서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 걸 보고 있습니까? 한평생 하고 싶은 대로 멋지게 산 것 같은데 막상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이 온통 하나님 앞에 부정당해 버린다면 그것보다 참담한 일이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생각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바르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을 기르는 교육장이 되게 하십시다. 우리 부부 관계를 하나님을 더 깊이 그리고 넓게 알아가는 진리의 동역자가 되게 하십시다. 그때 우리의 삶도 죽음도 살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을 일깨워주는 진리의 표상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눈앞의 이익을 쫓아 거짓으로 만연된 사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인 우리들도 아무렇지 않게 그들과 동반해서 걸어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정직한 삶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임을 다시금 보았습니다. 부부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진리의 동역자요. 바른 생각을 고양해가는 동역자됨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내용이 우리 삶 가운데 더해져 가므로 부부로서 교회의 동역자로서 이 역할들을 온전히 해나아가므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가정으로,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복을 누리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